1326페이지 말라기서 1327페이지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같이 있습니다.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장면이 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았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원망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세계관도 다 바꾸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성경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세속적인 세계관, 세속적인 삶의 방식들, 그 사고방식들, 이런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먼저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며 또한 그렇게 생활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러한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그 옛 영화, 그 다윗의 영화라고 하는 그 추억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기만 하면, 우리가 재건 성전을 재건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옛 영화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힘있고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비롯한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말라기서 4장 3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낀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신앙생활의 부작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부작용들을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이야기할 때, 난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때로는 제재를 가합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길을 걸어서는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지금은 학원을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 게임을 하면 안 돼, TV를 더 이상 보면 안 돼, 이렇게 제재를 할 때 이면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재에 대해서 어떤 자녀들은 그 제재가 사랑이 아니라 나를 올가매는 제재다, 참견이다, 간섭이다, 그렇게 느끼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우리 엄마 아빠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반응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내 형편, 내 상황이라는 안경을 끼고 하나님이 그런 내 형편과 상황을 형통케 하시기만을 구하는 것에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자주 사랑이 없고 무능력하며 내게 별 필요가 없는 분, 그렇게 인식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가 바라는 모든 바라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100% 다 응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가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 나타내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대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막대 먹은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마찬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들은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이르고 나면 그러면 더 이상 공경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존경도 하지 않게 되고요,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부작용이 생겨납니까?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런 부작용이 생겨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추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헌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그렇게 느끼는 성도는 그의 예배 생활, 그 예배 생활을 보면 그대로 그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몰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에 빠져있지 않고 그런 사람은 예배 생활에 보면 벌써 교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성도는 예배에 기쁨이 없고 생명력도 없고 사성에 깊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막히 왔다가 일찌감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배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더러운 떡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나 대신 그 짐승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열정도 없고 죄를 아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소재로 드리는 떡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지금 식어지고 나니까 그냥 마지못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더럽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군들이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을 어떤 걸 드리냐, 눈먼 것, 저는 것, 그리고 병든 것으로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흠없고 순전한 제물을 드려야 했는데 쓸모없는 것들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제물을 페르시아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그 예물을 받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에 빠지지 않은 성도들의 예배가 어떻다는 말입니까? 지극히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모양은 있지만 그 예배의 속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형식적이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모습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주 열심히 특심 인물입니다. 내일 특별히 또 우리 아울리치를 가는데 새벽에 출발합니다. 피곤하실 텐데 이 밤에 나오셔서 또 야외에서 기도회로 드리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특심 인물이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일이 돌아오는 것을 번태스럽고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침상을 뒤척이다가 설교 시작할 무렵쯤에 그렇게 와서는 그 시간도 너무 지루해서 그냥 졸다가 예배가 끝나면 말할 수 없는 해방감, 그런 해방감에 사로잡혀서 오 찬양 예배 이런 것은 전혀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서 하루를 그냥 즐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보통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주님이 우리 마음의 방향을 살피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의를 지켰다. 내가 주의를 빠졌냐? 내가 예배를 안 드렸냐? 난 예배 참여했다. 그리고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예배가 엉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남는 찌꺼기를 드리게 되고요. 헌금도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찬양하지만 마음으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직전까지 엉뚱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가 허겁지겁 달려와서는 몸만 예배하고 마음은 엉뚱한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나면 더러운 떡과 전은 희생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 찬양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고 그 말씀이 삶을 세워가는 그 기쁨이 없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재미가 없고 불행한 삶이 됐습니까? 사랑이 식어진 모습은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냐? 번거롭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번거롭게 여기는 그 모습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매주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겠나? 이런 누가 매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우리를 번거롭게 하느냐 하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가치 없는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선 예배가 번거롭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여러분, 번거롭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겹다는 말입니다. 주일이 돌아오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지겨운 일이라는 말입니다. 주일에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 듣는 것에 대한 기대감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돌아오느냐? 오늘은 이 어떻게 핑계를 대서 안 갈까? 오늘은 또 어떤 일을 만들어볼까?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도다. 레위기를 보면 제사장들, 즉 레위지파 사람들에게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드리는 십일조와 헌물을 통해서 그들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랑이 식어진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7절과 8절에 더러운 떡,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드렸습니다. 제물을. 그게 12절에서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들로 가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백성들이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너무 형편없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랑이 완전히 식어진, 그것도 포로 3세대 사람들이 11조 제대로 드렸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가장 고단해진 것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깝깝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13절 이렇게 종합해보면, 제가 다르게 이렇게 좀 풀어보면요, 이 13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 일이 얼마나 지겨운 일인가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백성들은 아무 때나 자기가 생각나면 찾아와서 형편없는 제물로 드리면서 우리는 소를 잡는다, 우리는 양을 잡는다, 그렇게 난리를 떨지만 그것은 쓸 수 없는 제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대기 상태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니 참 이 제사장의 일, 이거 지겹구나, 지겨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의 예배가 이렇게 형식화되고 드리는 예물이 저는 것, 병든 것, 형편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임재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예배가 지겹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의 예배의 해유와 제사장들의 타락이 함께 가고 있다. 근데 이런 예배를 드리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예배를 받을 수 없다. 차라리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떤 예배는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예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어떤 예배, 어떤 사람들의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 그러한 교회의 예배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지고 나면 모든 경건의 행위들이 다 외식이 되고 형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는 진과 깽가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고백,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다, 내 이웃을 사랑하겠다라는 이런 다짐이 빠지고 그렇게 나면은 전부 형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알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그 사랑에 빠져서 날마다 감격적인 예배, 감격적인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앞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성전문을 닫아버리겠다. 왜냐하면 해 뜨는 곳에서 해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 때가 온다라고 했던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에는 희생과 헌신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 육체의 만족을 다 추구하면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기 부인과 그리고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 제사법에서 제사를 드리는 두 주체가 나옵니다.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인 제사인, 예배를 드린 예배인이죠. 제사인과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제사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 제사인입니다. 오늘 말하면 바로 예배 드리러 나온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인이 직접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자신이 직접 그 제물을 잡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제사인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제물을 실감나게 경험해야 했습니다. 특히 제물의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예배자가 자신과 제물을 동일시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번제물이, 그 제물이 죽임을 당하고 제단 위에서 불사람을 당했다는 것은 바로 죄를 범한 제사인 자신이 죄로 죽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제물을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사인 자신이 안수한 제물이 죽어 그 전체가 불에 타서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을 속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며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것을 고백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물에 반드시 안수를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수한다라는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는 사마크라는 동사를 씁니다. 안수한다. 이 사마크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 말은 단순히 그 머리에 손을 얹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머리에 손을 얹은 후에 누른다라는 의미입니다. 누른다. 즉 제물의 머리에 제사장이 손을 얹어서 힘껏 누른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얹는 순간 이 짐승과 제사인 이 본인이 동일시됩니다. 제가 짐승에 손을 얹으면 그 짐승이 제가 되는 겁니다. 동일시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힘껏 누르는 것입니다. 그 누르면서 제사인 본인의 자아, 제사인의 생각, 제사인의 욕심, 그 모든 것을 누른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제사는 자신의 생각이 살아있어서는 안 되고 자신의 고집이 살아있어서는 안 되며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사고들을 누르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눌러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시린이라 하는 것은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입니다. 예배자로, 예배로 바치는, 인생 전체를 예배로 바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손은 그 인생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만을 위한 인생, 자신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속에 오른대로 행하는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시린의 규례를 모두 어기게 되고 결국 힘을 잃게 됩니다. 두 눈이 뽑히고 나귀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사의 다곤 신전의 두 돌기둥을 잡고 넘어지면서 원수인 블레셋 사람을 살았을 때 죽인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수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 16장 29절 말씀에 그 죽이게 되는 장면 전에 두 기둥을 잡고 넘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의지하고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껴의지하고 껴의지한다는 단어가 방금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히브리어 단어 사마크라는 동사였습니다. 사마크라는 동사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누른다라는 것입니다. 껴의지해서 누른다.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 나시린답게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을 위해서 살았던 삼손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더 사랑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진 자신의 몸을 이제 한 번의 제물로 올려드리고 이제는 사마크라니 누르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자기를 사마크하기 전에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고 사마크하니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사마크했다. 이제는 내 자신, 내 쾌락, 내 만족, 내 자신을 누르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누르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누르니까 하나님께 받으시는 제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누가 무엇이라 해도 사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누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는 말씀이 선포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찬양이 불려진다 할지라도 자신을 사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드려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 자신을 누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자신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런 노력 없이 역동적인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예배를 드릴 때 몸과 마음이 담겨있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 예배는 삶의 예배를 동반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는 여기 이 공간 안에 함께하는 시간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성전으로서 성도가 어느 곳에서나 자신을 누르고 자기 생각을 누르고 자기 욕심을 누르고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 예배 공동체의 성도들이 대부분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생활이 바로 축복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저주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시간, 자신들의 사고, 자신들의 욕망에 하나님을 가두고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다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 그렇게 인식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느낄 수 있는 성도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일 것입니다. 그런 성도에게 신앙생활은 그것 자체로 축복입니다.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찬양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처럼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경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바르게 알면 두려워할 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그런 생각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예배, 살아있는 역동적인 예배,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은 무엇을 돕느냐,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고 완성된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누르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런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